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이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이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앞장인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보면 바울이 처음 출발을 하는데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아니면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느냐 이 문제로 인해서 바나바와 다툼이 생겼죠. 심하게 다투고 서로 갈라섰다. 그래서 각각 따로따로 선교여행을 떠났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부분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본문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온 내용이 누가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셨는가,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일정 부분은 어제 보았던 내용은 사도 바울의 어찌 보면 조금 부족한 부분, 잘 깨닫지 못했던 부분, 또 조금 나쁘게 표현하자면,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고집이 남아있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인간적인 실수와 부족함을 기록했던 거예요. 선교행을 출발하면서, 그렇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아름답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지금 읽은 16장 1절부터 5절은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선교 사역을 감당했는가, 바울이 생각한 대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시는 내용이 지금 본문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선교행을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일행이 구성되었는지를 이제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부분에서는 인간적인 실수,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1절, 2절에 보시면 이 디모데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디모데에 대한 설명을 보겠습니다. 1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1차 선교행을 다닐 때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에 갔었죠. 루스드라에서는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앉은뱅이가 있었는데 바울이 이를 일으켜주었죠. 그래서 앉은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행했고 그것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이 바울을 신이라고 여겨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사건도 있었고 또 정반대로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는 아주 그런 아주 극단적인 환란과 핍박을 당하는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사도 바울에게는 인상 깊은 그런 곳이죠. 그래서 그곳에 이제 가본 거예요. 거기 가서 보았더니만 1절 9절에 보시면 거기에 그러니까 루스드라죠.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었다. 이름이 디모데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신분을 제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라고 하는 말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된 사람이죠. 디모데에 설명하면서 1절 끝부분에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그래서 엄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인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는 다시 한번 부가 설명을 덧붙여 놓았어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이 표현을 보면 루스드라 사람인데 루스드라에서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고니온 지역에서도 좀 더 넓은 지역에서도 칭찬을 받았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칭찬을 받고 주변 다른 교회들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디모데가 결국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3절에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래서 함께 더불어 선교여행을 떠나게 돼요. 결국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에는 처음 출발할 때 같이 갔던 바울과 실라 두 사람만이 아니라 지금 루스드라에 와서 만나게 되는 디모데까지 세 사람이 함께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선교팀이 이제 꾸려지게 된 거죠. 이 모습 안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살펴보고 내일 조금 더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어찌 보면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미리 준비하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가다가 디모데를 만나서 보충해서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한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과 디모데와 함께 선교여행을 떠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미리 알고 있었으면 어찌 보면 처음에 마가를 달고 가느냐 마느냐 해가지고 막 바나바와 다투었을 때 그 다툼을 안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를 바나바가 데리고 가자고 할 때 아, 나는 그게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근데 꼭 데리고 가고 싶다면 바나바 당신이 데리고 가라. 나는 뒤에 가서 디모데를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했겠죠. 근데 디모데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전혀 몰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그렇게 극심하게 다툼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누가 이 일을 감당할 것인가 사람이 생각할 때에는 내가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저 사람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 이것만 막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준비해 두신 그걸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디모데는 언제부터 예수님 믿고 제자가 되었을까요? 잘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추정해 볼 수 있는 건 디모데가 루스드라 사람이거든요. 루스드라에 살고 있었으니까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떠났을 때에 1차 선교여행을 다닐 때에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하는 걸 듣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안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루스드라에서 전도했을 때 디모데 혹은 디모데의 어머니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몰랐을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준비하실 때 어떻게 준비하셨느냐? 아주 예전부터 준비를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 2차 선교를 출발할 때 그때 막 준비하신 게 아니라 바울은 잘 몰랐지만 바울이 몇 년 전에 1차 선교행을 다닐 때 그때 이미 회심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미 그때부터 디모데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다만 바울만 몰랐던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바울 2차 선교행을 떠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루스드라 지역에 디모데를 준비해 놓고 있다가 바울이 오면 디모데를 합류시켜서 선교여행 팀을 꾸리게 해야지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다만 바울은 그걸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주 먼 과거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이걸 사도바울이 나중에 다른 부분에서 고백할 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준비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어디냐면 항상 우리는 그걸 모른다는 거죠. 내가 세상적인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준비하셨을까 잘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고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돕는 자들을 붙여주실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염려를 가지고 이것저것을 막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막 이렇게 저렇게 발버둥을 치곤 합니다. 그러다 그게 안 되면 아 하나님이 다른 걸 준비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분을 내고 성을 내고 또 좌절하고 낙담하고 옆에 있는 사람과 다투고 갈라서고 이런 불신앙적인 행동까지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디모데를 데리고 가는 이 모습 디모데가 합쳐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주 먼 예전부터 준비하고 계셨다가 바울의 돕는 자가 되게끔 바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선교사일 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늘 우리가 경험하는 부분입니다. 또 사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물질 문제이건 다른 관계 문제이건 모든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혹은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이거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생각들을 할 때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들을 나에게 가장 합당하게 준비하고 예비하시는 그런 분이시란 것을 우리가 늘 잘 생각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낙담치 않고 소망 가운데 사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설명이 여기 붙어져 있잖아요. 특징적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설명이 붙었는데 하나는 그 사람이 제자였다는 것, 디모데가 제자였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혈통에 대한 소개가 나오죠.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세 번째로는 칭찬 듣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제일 인상 깊은 부분은 역시 혈통에 대한 설명입니다. 혈통에 대한 설명을 왜 했을까요? 당시 교회 성도들이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게 디모데에게 일정 부분은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부분과 관련된 건 내일 또 다시 좀 더 설명을 할 건데 여러분 디모데는 혈통만 놓고 보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어떤 분들은 엄마가 유대인이면 다 유대인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엄마가 유대인이어도 아버지가 이방인이면 이방인입니다. 다만 부모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례 받고 율법 지키겠다고 하면 유대인들은 열려져 있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유대인이 될 수 있게 해준 것 뿐이었지 이 혈통만 놓고 보면 분명 생긴 게 다르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미군들에게 새를 주었었거든요. 흑인들이랑 제가 그래서 오래 많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흑인들 이렇게 보면 생긴 게 다르잖아요. 딱 보면 다릅니다. 그래서 이 흑인들이 우리 한국 여자분들이랑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거든요. 백인들도 보면 한국 여자분들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아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얘기할 때는 혼혈 이렇게 안 부르고 튀기 막 그렇게 불렀죠. 막 이 안 좋은 표현들이지만 여러분 이 디모데도 보면 성경에서 외모 묘사를 안 했을 뿐이지 사도 바울과 이렇게 옆에 세워놓고 보면 금방 티가 나는 사람입니다. 하다못해 머리라도 곱슬 머리였겠죠.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을 보면 여지껏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실 때 사마리아 교회를 세우실 때 그리고 지금까지 땅끝에 있는 교회를 세우실 때 사역자는 한 번도 예외 없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혈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역자가 되거나 아니면 교회 지도자가 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면 바울은 이걸 의도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원래 계획은 아니었는데 유대인이 아닌 사람, 혈통상 이방인이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공식적으로 선교팀의 일원이 되어서 다른 데 가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아마 이 부분이 바울이었으니까 가능했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이었으면 이거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그걸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뿐만 아니라 디모데는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1차 선교 여행 때 전도를 하다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은 사람이 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디모데는 복음의 세대로만 치자면 복음의 첫 세대가 아니라 두 번째 세대입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줘서 그 복음을 들은 사람, 그 들었던 사람이 지금 선교팀의 일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지껏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울 이런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다 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직접 세움을 받은 1세대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에서 예수님을 뒤늦게 믿게 된 2세대 중에 지금 함께 동역하고 선교팀을 이루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예전에 저희 집 첫째 녀석이 초등학교를 다닐 때 어느 날 지금 안수 집사인 우리 예준이 아빠가 저희 집에 연락이 왔어요. 정진이랑 하루를 놀아주고 싶다. 그러고 나서는 정진을 데리고 저희 동네에 그때에는 조그마한 수영장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하루를 놀아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초등학교를 다니는 정진이에게 예준이 아빠가 뭐라고 했냐면 나중에 우리 아이도 네가 데리고 하루 좀 놀아다오. 그랬을 때 정진이가 아무 생각이 없이 설마 그런 날이 올까 했을 거예요. 그러고서 웃고 말았다고요. 알겠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늘 그 하루에 대한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준이가 저렇게 어느덧 커서 이제 조금 있으면 중학교를 가게 되는 그런 나이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런 날이 올까 싶었지만 내가 가르쳤던 사람이 그 사람이 어느덧 나와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함께 집사, 함께 권사가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디모데가 함께 동참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보면 교회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두 번째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선교팀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역자 그룹이 이전과는 굉장히 다른 양상으로 이제 전개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디모데는 그런 점에서 보면 개척자적인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처음으로 교회 역사를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처음부터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생각하거나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길들을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이와 같이 디모데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선교팀의 일원이 되게 하셨는데 이게 어떤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것인가 계속 앞에서부터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실수했을 때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을 때 고집을 부렸을 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심지어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다툼이 있었을 때 다르게 이야기하면 상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아무 이유가 없어 보일 때 그때 하나님 이렇게 행동하신 겁니다. 이렇게 역사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누군가가 온전하게 순종하고 온전하게 충성하고 그래서 저 사람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베푸셔서 무언가가 더 잘 되게 하시는 그게 참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바울이 뭔가를 잘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잘못 행동했던 바울에게 부족함이 있었던 바울에게 그래서 어찌 보면 일정 부분 힘들어하는 게 마땅한 그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더 갑절로 베풀어주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공급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주님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지 주님 아시죠? 주님께서 저를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러 나왔는데 주님 제가 여지껏 행동했던 것은 다 눈 감아주시고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께서 은혜로 좀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은 후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방금 전에 선교사역 떠난다고 했지만 함께 사역했던 바나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가 심히 다투었습니다. 서로 갈라섰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에 늘 죄책감이 있습니다. 부담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를 과연 사용하실까? 내가 이렇게 다투면서 떠나왔는데도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실까? 내가 돌아가서 바나바와 화해하고 와야 되는 건 아닐까? 가서 사과하고 와야 되는 건 아닐까? 이런 마음의 부담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송구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허물을 덮어주시고 도리어 더 큰 은혜를 베풀어주신 그게 바로 디모데를 붙여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종종 주님 앞에 좀 부족함이 있을 때에 내가 좀 모자랐을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상급받을 그런 만한 모습이 못 됐을 때에 아 주님 그래도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구해야 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주님께서 디모데를 붙여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생각하지 않았지만 준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오래전부터 준비하시고 디모데를 보내주셔서 동역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계획하지 않았지만 이방인이 복음의 다음 세대 두 번째 세대가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교회사의 새로운 역사가 지금 출발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이 아무런 상급을 받을 잘한 행동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부족함을 도리어 은혜로 더욱더 채워주셨습니다. 이게 디모데를 만난 사건입니다. 먼저 우리 삶 가운데 여지껏 주님께서 이와 비슷한 모습으로 채우셨던 은혜들을 생각해보고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도 뭔가 주님을 섬길 때에 나의 생각과 다르게 주님께서 준비하신 대로 나를 인도하시기를 기도하는 또 매사에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또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출발할 때에 돈을 준비하시거나 편안한 여정을 준비하시거나 다른 것들을 마련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선교여행에서 동역자가 될 뿐만 아니라 평생토록 그를 도와주고 함께 사역할 디모데를 준비하시고 디모데를 보내주신 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주님께서 영원한 동반자와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감당할 때에도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도 다른 누군가에게 이와 같은 디모데와 같은 준비된 하나님의 선물 같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섬길 때에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순간순간마다 우리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